예레미야서 38장 14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단아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마음 한켠에 늘 찜찜한 것이 남아있을 때가 있죠. 이렇게 결정을 할까 저렇게 결정할까 어느 쪽도 흔쾌하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지라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까닭입니다. 아마 두려움 자체야 나무랄 게 못 되죠. 생명 있는 어떤 것들이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사로잡히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분별력을 잃게 되고 분별력을 잃게 되면은 제때 온당한 그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두려움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단순한 걸림돌 이상의 사실은 우리의 생명 자체를 위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 다녀오겠다. 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야말로 우리를 엉뚱한 길로 걷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두려움을 결국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가장 두려운 결과를 맞고 말지요. 14절 15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지금 시드기야가 왜 또 예레미야를 부릅니까? 적어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두 번 간접적으로 그를 만났어요.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달라 그런 부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한 번 또 만나서 직접 대면했어요. 다시 두 번째 대면을 합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에요. 아 불러서 만나서 얘기를 들었으면 그대로 따르든지 아니면 뭐 부르지 않고 그런 자기 길을 가든지 할 텐데 이 길도 저 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야말로 우유부단함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과도 같아요. 또 부릅니다. 예레미야를 또 불러요. 불러놓고 한마디도 숨기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또 그대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 그대로 얘기를 안 했습니까?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예레미야는 한 번도 말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입니다. 단순히 내 목숨만 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을 보존하게 될 것이고 결국 성전도 결국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궁 안에 있는 친애굽파 실세들에게 휘둘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밀려오던 마치 떠밀려오던 이렇게 온 것이죠. 그는 마치 정함이 없는 사람과 같아요. 듣고도 행함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모래 위에 인생을 짓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삶의 태도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냥 홍수가 나면 휩쓸려가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휩쓸려가는 사람이다. 한번 그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거 그냥 귀담아 들어야지 흘려 들으면 안 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누가 어리석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도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생각하다가 아 참 문득 체중기 위에 가끔 올라가거든요. 몸무게를 잽니다. 아이고 이 몸무게가 2kg 불었네. 3kg 불었네. 몸무게 올라가서 재면 뭐합니까? 확인하면 뭐합니까? 그 뒤에 아무 삶이 안 달라지는데 음식도 조절하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맨날 몸무게만 확인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과 같은 것이죠. 몸무게가 무슨 내가 이게 불었다 하면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 조치도 안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이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그 뭐 시드기야가 지금 예레미야의 목숨을 보존할 테니까 듣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전해달라. 아 그렇게 하고는 예레미야의 내 생명을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해치지 않겠다. 왜 그것도 뭐 그 약속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듣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오늘 16절에 보면은 이게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 이게 지금 영혼과 생명이 되어 있지만 같은 히브리어는 같은 한 단어예요. 호흡하는 자들의 호흡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는다는 게 이 호흡 끊어지는 것 아니에요. 17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이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시드기야 왕이 뭘 염려해서 지금 항복 못하는지를 이렇게 변명하고 있어요. 이미 지금 이 바벨론의 그 예루살렘 포위가 오래됐기 때문에 유다인들 가운데서 바벨론에 투항한 사람들, 가서 항복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가 그 사람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바벨론에 항복하면 먼저 항복한 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까, 내가 수치를 겪게 될까, 창피를 겪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아우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는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절대로 바벨론에 항복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항복하게 되면 먼저 항복한 그 사람들이 또 두렵다는 거예요. 안 두려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를 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두렵고 저 사람도 두렵고, 이렇게 결정해도 두렵고 저렇게 결정해도 두렵고 아무 결정도 못하는 것이죠. 아니 그래서 지금 자기가 먼저 항복한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이 자기를 조롱할까, 그게 두려워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조롱을 받게 됩니까? 열왕기하에 25장에 마지막 그가 조롱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장 5절에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니 이거보다 더 수치스러운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두렵게 했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애굽에 우리가 뭐 원군을 청해야 합니다.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바벨론과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결사항전을 주장했던 신하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다 달아나고 붙들린 사람들은 다 죽었고. 참 뭐 우리가 지금 단순히 몇 줄 읽어서 그렇지 만약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름 끼치는 광경, 처절한 죽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눈 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그 바로 임박한 상황에서 왕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정작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냐는 것이죠. 20절 이하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노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오.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세하게 말씀해 주십니까? 어떤 결과가 닥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항복하라. 그러면 내 생명이 보존될 것이고, 왕의 생명을 보존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이 투항함으로써 왕이 항복하는 수치를 겪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성전이 무너지거나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왕이 하나 수치를 겪으면, 왕이 하나 무릎을 꿇으면 백성들을 살린다고 하면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벌거벗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미 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그 처절한 수치를 겪고 백성들을 살리기로 결정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조그만 자존심도 그냥 건드리면 바로 떨립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먼지만도 못한 주제. 그러니 뭐 믿는다 하면서도 뭘 믿는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게 뭔데 생각을 믿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믿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결과를 들었으면 이 결과가 눈앞에 선연히 펼쳐지듯 펼쳐지면 이걸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할 때 피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참 정말 조삼모사요 소탐대실이요. 작은 이익에 집착해서 큰 걸 늘 놓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수치를 겪으면 먼 훗날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건만 지금 예수님 앞에 항복하면 예수님 제가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나를 믿고 내 가진 것을 믿고 내 관계를 믿었는데 이제는 주님만 믿겠습니다. 한마디 그렇게 순종하고 굴종하면 굴복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길로 인도해 가실 터인데 그 지금 주님 앞에 잠깐 무릎 꿇는 게 부끄럽다고 하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결국은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우리가 시드기야 욕할 것도 없어요. 시드기야 웃을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24절 이하입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거쳤더라. 아니 지금 이 시드기야는 이렇게 말해놓고 말이죠. 이게 성전 셋째 문으로 불렀다는 뜻은 비밀리에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신하들이 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부르게 되면 어떤 말이 오갈 것이라는 것을 대충 짐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모르게 몰래 지금 만난 거예요. 예레미야를 두 번째 만나는 이 비밀 이 접촉은 왕이 그야말로 누구도 모르게 이제 이런 만나서 비밀 대화를 나눈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그러는지 그러면 우리 신하들이 이걸 모르게 고관들이 모르게 절대로 나하고 만난 사실을 알고 추적을 하면 추궁을 하면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슬 감옥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부탁했을 뿐이다. 너 이렇게 지금 답변해라 해서 지금 자기 고관들이 추궁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어떻게 답하라고 거짓말하라고 가르쳐준 거죠. 예, 요나단 집으로 저를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죽습니다. 여기 남아있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나누었다고 지금 거짓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레미야가 그 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탄로가 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예요? 예레미야는 거짓말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레미야의 왕의 부탁을 받고 왕이 거짓말하라 그랬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거짓말했다. 이걸 지금 성경에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얼버무리고 거짓말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면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일들을 겪거든요. 이게 사실대로 말하지 말아달라. 아니면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사실 의사들이 부모님 모시고 갔다든지 가족을 데리고 갔을 때 이렇게 뭐 금방 그렇게 이게 말기 암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 뭐 의사를 만났더니 말기 암이라고 그러네요.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저는 생명을 위한 일에 있어서는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가 확언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깊이 숙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생 라합이 있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어떻게 말합니까? 첩자를 숨겨줬어요. 그래서 지금 그 체포하러 왔습니다. 체포조가 왔어요. 어디 있냐? 첩자를 내놓아라. 갔습니다. 벌써 떠났습니다. 위에 지붕 위에다 3대 위에 숨겨놨죠.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들을 그걸 다 내줘야 됩니까? 우리가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도 뭐 알고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될 때 정말 이 의로운 사람들이 그들을 숨겨주었어요. 내놓으라 그러면 다 내놔야 됩니까? 집에 있냐 없냐? 있습니다. 데려가세요. 그래야 되지 않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사실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사실은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말 고육지책 아닙니까? 고육지계. 특별히 기생 라합 같은 경우는 생명의 길을 택하고자 하는 지혜로운 결정이에요. 여리고성이 함락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다 이 얘기입니다. 단순히 거짓말했다 아니라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그럴 때 우리는 뭐 사실대로 얘기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게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결정이라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이라든지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담대하게 거짓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어쨌건 그는 이 시드기야가 그렇게 나눈 얘기를 시드기야의 부하들에게 얘기하면 시드기야는 지금 친애굽 세력들에게 아마 거세당할 거예요. 그들 손에 끌려가 죽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나 어쨌건 이런 예레미야의 깊은 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게 가장 어리석은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나중에 누가복음 14장에 주십니다. 잔치상에 초대를 받아요. 잔치집에. 그런데 뭐 밭을 사서 못 간다. 무슨 뭐 예? 소를 다섯 결의를 사서 나는 못 간다. 최근에 결혼을 해서 못 간다. 주님이 잔치에 초청했는데 생명의 잔치, 예? 거듭남의 잔치, 영생의 잔치 참여에 초청을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 시대나 뭐 다를 바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청합니까?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다리 저는 자도 데려오고 예? 안 못 보는 자도 데려오고 다 데려와라. 그래도 자리가 나왔습니다. 강권해서라도 데려와라. 잔치상을 채워라. 하나님께서는 채워야 할 숫자가 있어요. 구원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십니다. 안 오는 걸 어떻게 해요? 아무리 불러도 안 오는데. 저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이때나 시드기야 때나 지금이나 늘 계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죠? 28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와 약속을 지킵니다. 어쨌건 뭐 살려줘요. 살려주고 바벨론에 함락될 땐 그날까지 그를 살려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읽으면서 참 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한번 깊이 서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그토록 정말 주옥 같은 말씀, 금쟁반의 옷구슬 같은 말씀, 우리를 날마다 살게 하는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런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알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그리고는 그대로 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드기야 아닙니까? 듣기만 하고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못 내립니다. 세상인가? 교회인가? 그런 어리석은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먹는 것이고 입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입는 것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과 교회 가운데 방황하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이 참 답답하셔서 다 토해버리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세상에 한 발 담갔다가 또 내일은 또 무슨 교회 한 발 담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다 식어버리고 뭐 찬지 더운지도 모르고 미지근해진 이런 신앙을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비유해서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어쩌면 지금 뭐 하나님이 토하고 계신지 모르죠. 뭐 다 토해버리고 계신지도 모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아 내가 시드기야구나.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도 우리가 그대로 못 산다면 내가 시드기야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시드기야라고 욕하겠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칫하면 우리가 눈이 뽑히게 할지도 모르겠네요. 주님 정말 두 눈 뜨고 있을 때 똑바로 말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읽게 하여 주옵소서.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나서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주님 단 한 말씀이라도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읽은 말씀 저녁 잠자리 들 때까지 기억나는 말씀 한마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마디 말씀만 있으면 족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말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님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하시고 사랑으로 주님 두려움을 내쫓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소망으로 그 두려움과 정반대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지혜로운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반석 위에 삶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들은 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인생을 반석 위에 구축하는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모래 위에 집 짓지 않게 하시고 듣고도 행하지 않으므로 흔들리는 인생 무너져버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듣고도 마음판에 새기기를 꺼려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말씀이 들릴 때까지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을 때까지 그런 설교를 찾고 그런 성경 구절을 외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키라 거룩하라 나를 알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청종하기를 먼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거룩을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으로 가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라는 그 말씀 기억하며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결단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지혜의 끝, 지혜의 완성이 어떤 삶의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친히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그러나 그 사랑 날마다 붙들리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말씀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